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권속으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구원과 복음을 알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날로 날로 더욱더 진정한 고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68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생각보다 마태복음을 상당히 오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묵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 우리 다락방 모임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토록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아직까지 보고 있다라고 해서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으시겠죠? 조금 지겨워하는 눈치가 있으신데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본다고 해도 뭐 특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나 또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진도를 좀 길게 쭉 뽑기 위해서 이렇게 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길게 잡은 데에는 또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장면과 그것이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구하고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파견한 무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군호를 짜고 일종의 사인이죠.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잡고자 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맞춤을 합니다. 이런 입맞춤은 그 당시에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든지 그 일을 행하라. 그러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칼을 들어서 친 자가 우리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죠. 누구죠? 예, 베드로였죠. 그리고 그 귀가 떨어진 사람도 알죠. 누구죠? 예, 말고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료해 주셨다, 낫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5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열두 군단, 아마 개역성경에는 열두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인데 그 당시에 이 한 군단이 속한 병사가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군단 그러면 6천 곱하기 12 하면 7만 2천이죠.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군대를 예수님께서 소환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그 일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보고 오죠.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심판 날에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보시면 24장 31절. 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많은 천사들을 부를 수 있지만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또 우리가 봅니다. 63절 한번 보시죠. 6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와 신분이 어떠한가,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 타고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과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고 있는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소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몇 안 되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고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수모와 굴욕과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래도 다 믿어지죠. 뭐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조금만 한번 의심을 품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허풍쟁이 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할 실력과 능력도 안 되면서 말만 아주 부풀려서 하는 허세가 심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상당히 허풍이 많고 허세가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한마디 하면 경찰청장이 움직이고 뭐 대법원장이 어떻고 뭐 또 사람 앞에 가면 뭐 내가 왕년에 17대1로 싸워서 이겼어 뭐 이래가면서 아주 허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말은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그 권위와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가장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일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일부러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 그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와 능력과 권세를 다 마다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하신다라면 그것을 안 하시는 만큼 그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낼 만한 어떤 뚜렷한 예수님의 가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모욕들을 다 참아낼 만큼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이 54절을 한번 보시죠.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5절, 56절에도 보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사무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에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수모를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어떤 예수님이 가진 의무와 책임으로서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 목적이나 이유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고 그가 열두 영이나 더 되는 그 군단을 소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수모와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는 그 일들을 참아내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라는 상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기쁨일까요? 차라리 안 죽으셨으면 그 부활한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는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신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과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다가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기뻐하신 일,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과 비교할 때 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임하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자리는 그 과정은 얼마든지 참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그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로 바라보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면, 그리고 그 기쁨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받을 그 구원과 그 영광의 자리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맞고 선지자 노릇하라는 그런 조롱과 모든 수모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 당하실 만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대체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그 엄청남과 그 굉장함과 대단함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것도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은 알 겁니다. 그러나 그 일부만 알아도 우리는 그 놀라움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미국 땅에 어떻게 이민을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민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죠. 한국에 좋은 직장도 있고 삶의 터전도 있고 기반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짐을 싸가지고 이 미국에 온 겁니다. 왜 왔습니까? 자녀들 때문이죠. 이곳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또 세탁소도 하고 뷰티 서플라이도 하고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받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 일들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좀 더 정말 좋은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누구는 그러더랍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평생 파출부로 살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만 몰라요? 자녀만 모르죠. 자녀만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지, 얼마나 희생을 하고 무엇을 목적하는지 자녀들만 몰라요. 나중에 다 키워놨더니 하는 소리가 뭐예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문둥이 자식 같은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녀들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수모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일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과 우리를 위한 그 목적에 대하여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가슴에 달아주고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면 눈물 글썽이는 것, 이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나마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자녀라면 괜찮은 정도이죠. 그러나 부모가 정작 바라는 궁극적인 바람은 그것이 아니죠. 그 자녀가 항상 뭐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요, 그가 일을 하면 성실하게 그 일들을 맡아서 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훌륭한 모습의 사회인이 되는 것을 부모는 바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좋은 신앙 그러면 상당히 감동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감동과 눈물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그걸 보면서 우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걸 뭐 우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감동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 어떤 신앙의 수준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감동과 눈물을 항상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표현을 쓰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우리의 신앙을 때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그 모진 시련과 수모와 조롱과 굴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만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하실 때 그 앞에 보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말로만 지시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말로 때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완성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몸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커가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자 훈련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마음으로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제자 훈련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일꾼만 몇 분 계신데 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제자반을 아직 등록하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내일 모레 꾸준히 권유하시고 강요하시고 협박하셔서 제자훈련에 꼭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더 시험과 환난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연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항상 어렵게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거 정말 괴롭고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우리가 누릴 영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니요 그 길은 기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절 12장 3절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앞에 피곤한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과정을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가장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연애 시절에는 어때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지금이야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먼데 안 가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좀 몇 달간 어디 좀 갔다가 오지 뭐 이런 생각. 집에 있어도 잠잘 때가 제일 예뻐 보이고 아무 말 않고 그냥 저 밖에서 잠잘 때가 가장 예뻐 보이는. 사실 이러면 상당히 불쌍한 건데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죠. 왜 그래요? 누구는 그랬다고 그래요. 시카고에서 뉴저지까지 연애 기간 동안에 금요일날 일 마치면 마치자마자 드라이브 해가지고 뉴저지까지 그 먼 거리를 매주마다 드라이브를 해서 가서 보는 거죠. 그 장장 몇 10시간이 넘는 그 시간에 가는 동안에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그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설레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길이 일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가기 싫죠. 죽어도 가기 싫은 어떤 억지로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 길도 한 걸음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길을 기꺼이 가실 만큼 그 앞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놀랍게 생각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 것이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 그것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것이죠.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번 봐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봅니다. 40절 제가 읽고 41절 41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서 능욕받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만나볼 그 일들이 또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거를 그들은 보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죽음과 그 모든 일들을 고통을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16절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었죠. 17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악센트를 두고 악센트나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스타카토예요? 뭐야? 데크레센도? 뭐 몰라요. 하여튼 우리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지극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승리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에서의 삶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